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작품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아. 특히 화날 때, 속상할 때 남편에게, 부인에게 이 작품아 이렇게 하시면 싸울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다리오,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같은 다씨인데요. 그렇죠? 다리오와 다니엘.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를 비추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짧게 아주 동영상을 보고 바벨론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쳤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성경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뭐죠? 바벨론입니다. 로마를 가르칠 때도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정말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 그 바벨론 시대에 나왔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보면서 그거 보셨어요? 성벽에 뭐가 지나가죠? 마차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만한 규모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바벨론은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그 군사 도시로 그렇게 엄청난 성을 쌓고 엄청난 나라를 건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왜 어떻게 이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불가사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성읍, 이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말하고 있죠. 메대는 족속의 이름이고 메디아 사람,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조세프스는 이 메디아 왕 다리오하고 그의 친척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바사, 성경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 메디아는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곧 페르시아 제국으로 함께 합병이 되고 이스라엘도 그리고 고대 군동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 잠깐 지도 나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제국입니다. 저 옆에 바로 인도예요. 거의 인도 가까이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이룩했던 저 지역을,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 동맹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결국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었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룩한 왕이 오늘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뛰어난 왕, 너무너무나 용맹한 왕. 근데 용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성경의 6장에 보면 인재를 120명을 등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명을 등용하고 3명의 재상들, 총리들을 등용했습니다. 고관 120명과 3명의 총리.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한 것을 알았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인 거예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핏줄이나 지연이 아니라 능력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등용했기 때문입니까? 다니엘을 등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이 당시에 80세가 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출신이 뭡니까? 다니엘이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세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삼정승 중 하나로 앉힌 거예요.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얼마나 저는 이 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 볼 줄 알고 얼마나 인재를 볼 줄 알고 얼마나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인재를 뽑았는지, 정말 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적합하고 어느 사람이 적합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감히 생각해보건대 이 당시 왕은 뭐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어떻게 하죠? 고민합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백방을 왕이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금하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밥을 안 먹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니? 라고 묻는 정말 자기의 오른팔인 그 신복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대왕. 제 생각에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왕. 제 저 큰 제국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인격과 능력과 용맹이 있었던 왕이 다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정말 왕 중에 이방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경배했던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죠? 정말 이 왕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린 조서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자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과 은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0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의 금령이 무엇입니까? 그가 도장 찍은 건 무엇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금령입니다. 물론 그가 다니엘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같이 찾아가서 벗은발로 찾아가서 다니엘이 안전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굴을 막고 거기를 봉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도 하고 슬퍼도 했고 그의 결정에 후회도 했겠지만 그는 그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기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후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린 결정,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 결정을 철회하지도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정적들이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음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후에 그런 금령을 철회해버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슬퍼는 하지만 고민은 하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그 굴을 봉해버린 사람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주인은 그가 섬기는 것은 다리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내가 왕인 것, 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자기만 마음을 바꾸면 될 것을, 자기만 삶을 바꾸면 될 것을, 결정을 바꾸면 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나 다니엘을 걱정하고 다니엘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지독한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는 이 다리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서글픈 것은 이 다리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낯설지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결정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손해보아도,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사람들에게 망신당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자기 자존심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기심 하나도 꺾지 않아요. 잘못된 것도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후회도 합니다.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심을 꺾고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고 맨날 후회하고 맨날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으로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데 괴로워.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모르면 차라리 모를까, 모르면 차라리 세상 사람으로 마음대로 죄지면서 살아갈 텐데,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그런데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도 조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지독한 모순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사는 거예요. 알지만 하지 않기에 지독한 모순으로 다리오가 산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아, 우리 부모는 진짜로 다르다, 너무너무 모순적이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무나 다르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면서 그것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놓고서는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 하는 너무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다리오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은 사람의 전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데도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왕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삶,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에 핑계대고 그것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며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의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셨다는 것,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오늘 다리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리오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리오처럼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용맹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인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인으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삶의 목표는 착한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격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낫지. 내가 그래도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정직하지. 내가 그래도 털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그것이 바로 모순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내 마음이 동해서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죽기까지 시도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도록 내어드리는 삶, 시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너무너무 칭찬받은 일을 해도 그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 그 좋은 일은 내가 주인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그게 아니고 내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리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일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처럼 살 수 있어요. 다리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compassion,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누가 너의 주인인가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다리오가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로 예비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분명히 왕이 사자굴에 넣어 죽일 것을 알면서도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둘째가 먼저 대답합니다. 늘 오빠보다 먼저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이며 교제입니다. 당연히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문을 열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정말 80이 넘게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그 누구도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꾸는 일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는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나는 늘 기도했던 대로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그런 어떤 위협이 와도 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느부갓네살도 아니었고 다리오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본인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창문을 열고 보여준 것입니다. 다리오의 칙령이 그렇기 때문에 나 외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가 대답합니다. 아, 다니엘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칭찬해 줬어요. 맞아. 다니엘이 죽어도 하나님과 살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정말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편하게 3정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30일 그것도 30일만 넘겼다면 별로 그렇게 받아받지 않고 평생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 우리가 우리 삶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나인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둘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은 너를 위해서 인생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척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뭐 소확행이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BTS가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얘기하는 건 네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뭐든 간에 네가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너의 왕은 너다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모순된 삶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순된 삶, 너무나 다른 삶, 그런 그리스도인도 아닌 세상 사람도 아닌 그런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왜 예배 드립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나는 살겠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것,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간절함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떤 결과를 만나도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그렇게 찢김을 당해도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순교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문이에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내가 저것을 해야 될까, 우리의 질문은 지금 이 고민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치열한 몸부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음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보다 음란해지고 악해진 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정말 더 큰 권세를 얻어서 득세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한 번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괜찮았던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늘 음란하고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악하다, 너무나 음란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더 타락했거나 마귀가 더 득세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형편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왕된 삶을 산한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 소금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의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소명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썩어가는 세상과 어두워진 세상에 밝히시고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빛을 잃지 않고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곧 맛을 잃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빛을 잃는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구석에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 자체,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털사 한인교회는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입으로 아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나의 주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왕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창조주이시며, 누가 나를 창조하셨으며, 누가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며, 누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주고 계십니까? 나의 생명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삶도 신앙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것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되심이 없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주님, 왕되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살 길인 것을,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다른 사람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것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적당히, 정말 너무나 모순적인 삶을 살면서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왕된 삶, 주인된 삶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도 내 자존심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조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오직 내가 주인인 것이 정말 반증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거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삶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걸작으로 살아가는, 주님만 왕 되신,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왕이